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에서 10일 일어난 총격으로 5명이 사망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강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또다시 무분별한 총기 폭력 행위에 따른 애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질과 나는 루이빌에서 일어난 비극적 총격 사건으로 사망하고 다친 이들과 남은 삶 동안 슬픔과 정신적 상처를 짊어져야 하는 생존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더 죽어야 의회 내 공화당이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우리가 총기의 안전한 보관을 요구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모든 총기 판매에 신원 확인을 요구하고 총기 생산자들의 면책을 없애야 한다면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내 인권운동가 두 명이 중국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폴커 투르크 최고대표는 10일 성명을 통해 나는 중국의 저명한 인권운동가인 딩자시와 쉬즈융씨가 국제인권법 기준에 위배되는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인권운동가 두 명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서 열린 인권집회 참석 뒤 중국 공안에 체포됐으며 이날 중국 산둥성 법원에서 국가권력 전복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1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인권법은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공정한 재판과 정당한 절차상 권리를 존중하며 학대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국과 함께 이 사건들을 추적할 것이라면서 다른 인권 옹호 활동가들의 표현, 결사, 평화적 집회 자유에 관한 인권 행사가 목표물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도 성명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이 절차적 문제와 학대 혐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왕야추 휴먼 라이츠 워치 중국 소속 연구원은 쉬즈융과 딩자시에게 내려진 잔인하고 우스꽝스러운 유죄 판결과 선고는 평화적 행동주의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노골적 적대감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 유출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은 오늘 문건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발표한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대통령실 공식 입장문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다면서 대통령실 도감청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정부는 동맹국 간의 신뢰 문제를 언급하면서 갈등 억제를 강조했습니다. 앵거스 캠벨 호주 국방총장은 이날 호주 민간단체 로위 연구소에서 있었던 연설 뒤 관련 질의응답에서 정보보안 유지 문제는 국가 역량 발전과 동맹국 및 파트너 간의 신뢰와 확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일은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며 정보보호는 국가적 이익과 연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동맹국들의 이번 일에 대해 해명하고 있으며 호주도 갈등 억제와 관계 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는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 일원이며 미국, 영국과 안보 동맹 오커스를 맺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어제 우크라 동부 최전선 도시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파블로 키릴렌코 도네츠크 주지사는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건물이 파괴됐다며 러시아인들이 아우디우카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합쳐 약 1,800명의 사람들이 매일 목숨을 걸고 아우디우카에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우디우카는 최근 러시아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바흐무트와 함께 도네츠크 주내 격전지 중 하나입니다. 바흐무트 서쪽 주요 도시인 차시우야르에는 손상되지 않은 건물이 거의 없으며 시민들이 폭격 소리에도 움찔하지 않은 채 원조 물자를 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은 미국 조지아주에 자리한 하츠필드 잭슨 애틀란타 공항입니다. 지난 한 해 이 애틀란타 공항을 거쳐간 승객이 약 9,400만 명, 2021년에 비해서 24% 가까이 늘어나서 3년 연속 세계 최고의 탑승객 수를 기록했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공항협의회 새 보고서가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제일 바쁜 10대 공항은 애틀란타 공항을 시작으로 미국 텍사스주의 댈러스 포츠워스, 콜로라도주의 덴버 공항, 일리노이주 시카고 공항에 이어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공항이 5위고요. 다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터키 이스탄불, 영국 런던 히드로, 인도의 뉴델리, 프랑스의 파리의 샤를 드골 국제공항 순이었습니다. 자, 지난해 전 세계 항공기 여행객은 약 70억 명이었습니다. 2021년에 비해서 53%가 늘었고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74% 정도로 수준이 회복됐답니다. 지난해 항공 화물 물동량은 1억 1,700만 톤 정도. 2021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는데요. 물동량 규모로는 홍콩 공항이 1위,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와 엘래스카주 앵커리지 공항이 2위와 3위, 중국 상하이가 4위입니다. 그리고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그 다음에 6위 자리에 한국의 인천 공항이 보입니다. 지난해 세계를 누빈 항공기는 모두 8,900만 대였고요. 팬데믹 이전의 83% 수준입니다. 미국 애틀란타 공항이 72만 4천 대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을 처리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허브 공항임을 다시 확인받았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미국 정치 ABC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워싱턴 DC는 지금 4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9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2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 10일 수요일에 북한은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서풍을 타고 들어오는 황사에 시야는 맑지 않겠습니다. 비온 뒤 기온이 뚝 떨어지고요. 모든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지역에 따라서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사이, 낮 최고는 영상 3도에서 18도 사이입니다. 동해상, 서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3m, 먼바다는 동해상이 2에서 4m까지 일겠고요. 서해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실까요?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상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최고는 16도입니다. 신의주는 1도에서 17도, 개성은 2도에서 17도, 함흥은 2도에서 낮에는 18도까지 오릅니다. 원산도 6도에서 시작해서 18도고요. 청진은 2도에서 14도, 끝으로 해산 지역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약 200명의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세계은행이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소폭 상향 조정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볼까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포로 교환을 했네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2일 전쟁 포로 약 200명을 교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국 정부 당국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 측의 포로는 106명,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의 포로가 100명입니다.
네. 이 전쟁 중에서도 양국 간의 포로 교환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포로 교환은 그나마 이 두 나라가 협력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포로 교환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네네. 네,
하지만 그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번 포로 교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풀려난 포로들의 건강 상태도 알 수 있습니까?
네, 예르마크 비서실장은 텔레그램에 일부 우크라이나군 포로들이 심한 부상과 질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우크라이나의 전쟁 포로 처우 조정 본부는 풀려난 남성군인 80명 그리고 여군 20명 가운데 거의 절반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고요.
네.
네, 또 일부는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증거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네. 러시아 쪽 상황은 어떤가요?
네, 러시아 국방부는 포로들의 구체적인 상태는 언급하지 않고 풀려난 러시아군 포로들이 치료와 재활을 받기 위해서 군 수송기로 모스크바로 후송되었다고만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장관이 벨라루스를 찾았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10일 벨라루스를 방문해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을 만났다고 벨라루스 국영통신인 벨타가 보도했습니다. 벨타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루카셴코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또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이 지난 5일과 6일 이틀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는데요. 바로 전날인 4일 핀란드가 70년 넘는 중립국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공식 가입한 데 이어서 루카셴코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찾아서 많은 이목이 쏠렸습니다.
네. 자, 벨라루스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그 최대 동맹을 자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벨라루스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로 이어지는 진격로도 내주고 러시아군의 비행장 이용을 허용하는 등 공격의 발판을 제공해왔습니다. 옛소련 국가의 하나였던 벨라루스는 한때 관계가 소원한 적도 있긴 하지만 원래도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국방과 에너지 분야 등의 의존도가 높은데요. 두 나라는 지난 1997년에는 조약을 통해서 연합국가를 선포한 네. 바 있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과 루카셴코 대통령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양국 언론은 루카셴코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안보, 외교, 경제 협력 등을 주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네, 이에 앞서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해서 서방의 비판을 받았는데요. 두 정상이 회담에서 관련 논의도 했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벨타 통신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10일 쇼이구 장관에게 당시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언급하면서 만일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이 있으면 러시아는 벨라루스를 자국의 영토로 간주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포로 교환과는 별개로 러시아군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11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도시와 마을들의 미사일 공습과 폭격을 계속하면서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하르키우, 수미, 체르느히우 등 9개 국경 마을에 대대적인 폭격을 단행했습니다.
네. 인명 피해 상황도 알려졌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적어도 민간인 6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9일은 특히 우크라이나 국민의 대다수가 믿고 있는 정교회 종려 주일이었고요. 기독교의 부활절이기도 했는데요.
네네.
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에도 러시아 공세는 계속됐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야간 연설에서 이게 바로 테러 국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종려주의를 지키는 방식이라면서 러시아가 국제사회로부터 더 고립될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자, 이번 전쟁의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는 곳이 있죠. 바흐무트. 바흐무트 전황은 어떻습니까?
네, 도네츠크주의 러시아 점령지에 친 러시아 인사인 데니스 푸실린 행정수반은 러시아 병력이 시에 75%를 장악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네, 바흐무트 전투를 지휘하고 있는 올렉산드르 시르시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은 러시아가 이른바 초토화 작전으로 지금 전술을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필리핀 간의 합동군사훈련 시작됐군요.
네, 미군과 필리핀군이 11일부터 석주 동안 발리카탄 연례 합동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 발리카탄은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의 필리핀 말입니다.
자, 이번 훈련 규모가 역대급이라고요?
네, 일단 참가 병력 수면에서 역대급입니다. 올해로 38번째를 맞이한 이번 훈련에 미군과 필리핀군 17,000명 이상이 참가하는데요. 이는 발리카탄 역사상 가장 많은 병력이 참가하는 겁니다. 미군 측에서 약 12,200명, 그리고 필리핀 측에서 5,400명이 투입되고요. 동맹 협력 차원에서 호주군이 110여 명이 참가합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에는 참가 병력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작년에는 약 9,000명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친중국 행보를 보였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정부 때는 이 발라카탄 훈련 규모가 많이 축소됐었는데요.
네.
네, 특히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아예 훈련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훈련이 재개되긴 했지만 1,000명 미만으로 훈련 인원이 제한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또 3,000명 정도 가까이 늘어난 병력 규모가 크게 확대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 전함과 전투기를 비롯해서 패트리어 미사일,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이 동원되고 있고요. 또 사상 처음으로 해상 실탄 훈련도 진행됩니다.
네. 자, 이번 훈련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 어느 겁니까?
네, 필리핀 측의 지휘관인 마빈 리쿠틴 장군은 전술 기술과 해상 타격 훈련을 합친 연해 실탄 훈련이 이번 합동 훈련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미군 측 지휘관인 에릭 오스틴 장군은 이번 훈련은 우리가 함께 현실 세계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확신시켜 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하고 필리핀 간의 관계가 많이 좋아지는 그런 모양새네요.
네, 지난해 6월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두 나라 간의 우호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특히 지난 2월에는 미국에 네 곳의 군사기지를 추가 제공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달 초에 이 네 곳의 지역을 공개했는데요. 추가로 제공되는 곳은 루손섬 북부에 있는 해군기지, 그리고 팔라완섬 앞바다에 있는 발라바크 섬 등입니다.
네. 반면에 필리핀의 조처에 중국은 반발했죠.
네, 중국은 역내 군사적인 긴장을 확대하는 조처라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해당 기지에서 어떠한 공격적인 행동도 하지 않을 거라면서 우리가 하려는 건 나라와 영토를 지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발라카탄 훈련에 대해서도 중국이 반응을 했습니까?
네, 중국 외교부는 10일 연합훈련이 결코 남중국해의 갈등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중국의 주권과 해양 권리, 이익과 안보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은 베트남, 브루나이 등과 함께 중국에 맞서서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네, 한편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필리핀 국방장관과 외무장관이 참여한 회담이 7년 만에 처음 개최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수정했네요.
네, 데이비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가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7%에서 2%로 소폭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강력했던 경제 성장이 올해 둔화하는 걸 개발도상국들의 부채 부담을 키우리라 전망했습니다.
네, 이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올려잡은 근거가 어떤 겁니까?
네, 코로나 봉쇄 여파로부터 중국의 경제 회복세가 더 좋을 거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1월에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3%로 전망했었는데요. 4월 보고서에서는 5.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 세계의 경제 성장에 있어 중국의 경제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전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경제는 지난 1월 전망보다 조금 더 좋다고 멜페스 총재가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올해 이 세계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멜페스 총재는 은행 부문의 혼란 그리고 높은 원유 가격이 2023년 하반기 성장 전망에 다시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네, 또 은행 자산의 만기 불일치가 해결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은행들이 사업체에 대한 대출을 철회하면서 경제를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참고로 이 은행 자산의 만기 불일치라는 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단기 부채가 은행 단기 자산을 초과하는 걸 말합니다. 네.
자, 은행 부분의 혼란이라면 그 최근에 일부 은행이 파산했었는데 이런 거 가리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이 최근에 파산했죠. 또 거대 투자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자금난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인수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제금융시장에 다시 위기가 닥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말고도 IMF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내놓지 않습니까? IMF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IMF는 올해는 3% 미만으로 그리고 다음 5년은 대략 3%로 전망했습니다. 멜페스 총재가 10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만났는데요. 네. 네, 두 사람은 중기적으로 낮은 경제 성장이 개발도상국들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IMF는 11일에 최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데요. 성장률 예측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보통 세계은행 전망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옵니다.
네,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 개발도상국들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멜페스 총재는 일자리를 만들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 다른 나라로 가는 걸 줄이려면 높은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본이 개발도상국에서 순유출되고 있는데 금리를 정상화해서 이런 현상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자본이 순유출된다는 건 예를 들어서 가령 미국 같은 나라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개발도상국에 있던 자금이 더 큰 수익을 주는 미국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가 공식 종료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NBC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오는 2024 대선 재선 도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켄터키주 루이빌의 한 은행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 관련해서 큰 변화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국가 비상사태 종료를 요구하는 의회 결의안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코로나 국가 비상사태가 공식 종료됐습니다.
네, 자,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게 언제였었습니까?
네, 약 3년 전입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31일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처음 선포했고요. 이후 사망자가 급증하자 그해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을 국가 비상사태로까지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공식 해제가 예상보다 좀 빨리 이루어진 거라고요?
맞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즉각 해제를 요구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에 반대하며 오는 5월 11일에 종료할 뜻을 의회에 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도 이때 같이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결의안을 서명하면서 국가 비상사태가 먼저 해제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관련 비상사태 해제를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여전히 결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히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국가 비상사태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한 후 지난달 상원에서도 68대 23으로 결의안이 통과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결의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되면요. 정부가 어떤 조처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정부는 질병에 대응하고 보건, 복지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전면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연장도 가능한데요. 공중보건 비상사태도 비슷합니다.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공중보건법에 따라 90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 90일 단위로 연장되는데요. 코로나 대응을 위한 비상사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돼 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비상사태가 이렇게 종료가 되면 변화가 있겠네요.
예, 정부는 의회가 비상사태 종료를 앞당기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가 비상사태 해제를 위한 준비에 이미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긴급 조치 가운데 일부는 이미 마무리가 됐고요. 또 일부 조처는 중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자, 비상사태 해제로 변하는 것들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죠.
예, 우선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연방주택도시개발부의 코로나 모기지, 즉 주택담보대출 상황 유예 프로그램이 5월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보건 관련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백신과 검사, 치료제 등이 무료로 제공됐는데요. 이제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코로나 백신이나 검사,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고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전액 본인 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네, 자, 코로나 대응 비상사태 상황은 이민 정책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입국자를 국경에서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타이틀 42 정책을 발동했고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멕시코와 맞닿은 미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에서의 강경한 불법 입국자 단속의 근거가 되었는데요. 이 타이틀 42 정책은 5월 1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자. 돌이켜보면 지난 3년간, 약 3년간 코로나 감염증 때문에 정말 많은 미국인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13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코로나 사망자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주간 사망자 숫자는 1,770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 비상사태와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가 되면 이제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노력은 완전히 중단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백악관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변종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한 차세대 백신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우생부 대변인과 행정부 당국자는 10일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넥스트젠으로 명명된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가속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50억 달러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아, 내년 대선입니다. 2024 대선과 관련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네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2024 대선 출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10일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아직 우리는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얘기는 뭐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도 얼마 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는데요. 다만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관련 발언도 그렇고 앞선 바이든 여사의 발언도 그렇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발언이지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 해리스 부통령은 2024 대선에 함께 출마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출마 공식 발표 계속 미루어지고 있군요.
예, 당초 2월에 공식 발표가 있을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그냥 지어갔고요. 또 이어 봄에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되는 이제는 또 올 여름에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뭐 발표를 서두를 이유가 없고요. 대선 출마 발표를 뭐 미룸으로써 현재 대통령직 수행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이 나이, 고령의 나이가 계속 지적되고 있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80세입니다. 지난 2021년 취임 당시 나이가 78세로 역대 최고령의 이름을 올렸고요. 만약에 재선에 성공한다면 82세로 자신이 세운 역대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한편 공화당 대선 출마를 발표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75세 이상의 고령 정치인에 대한 정신 감정을 거론하면서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저격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난 6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CNN 방송이 열어낸 여론조사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뉴욕 맨해튼 대배심의 기소 결정이 있기 전에 집계된 여론입니다. 자, 결과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2%였고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57%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CNN 방송과 로이터 등이 집계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5%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에서 대선 출마를 밝힌 후보가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밝힌 후보는 두 명입니다.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자기계발사 작가 마리앤 윌리엄슨 씨가 가장 먼저 출마를 발표했고요. 이어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조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변호사가 지난주 대선 출마를 발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 남부 켄터키주 루이빌의 한 은행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최소한 9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은 이 은행에서 일하던 전직 직원으로 자신과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향해 총을 난사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이 총격이 발생한 시점은 10일 오전 8시 35분쯤입니다. 루이빌 시내에 있는 올드 내셔널 은행 건물에 총격범이 들어와 소총을 난사했는데요. 경찰은 신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요. 초를 쏘고 있던 총격범을 향해 대응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루이빌 경찰은 총격범이 현장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총격범 누굽니까?
네, 경찰은 용의자가 이 은행의 전직 직원인 23세 남성 코너 스터전 씨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직원으로 입사했고요. 최근에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런 총격을 한 걸까요?
예,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제 단독 범행으로 보고 현재 자세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사건 전 스터전 씨가 총격 범행을 암시하는 메모를 부모와 친구에게 남겼다고 전했는데요. 스터전 씨는 자신의 총격 장면을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예, 자, 총격에 희생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사망자 모두 이 은행의 직원들이고요. 사망자 나이는 40세에서 64세 이릅니다. 또 부상자도 9명이 나왔는데요. 부상자 가운데 경찰관 2명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다친 경찰 중 이제 한 명은 최근에 경찰학교를 졸업한 26세 신참으로 범인이 쏜 총에 머리를 맞고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위독한 상황이라고 경찰에 전했습니다.
예, 자, 켄터키주 루이빌 현지 반응 보겠습니다.
예, 뭐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크레이그 그린버그 루이빌 시장은 이번 사건을 특정 대상을 노린 사악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총격 현장을 찾은 앤디 비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총격 희생자인 토머스 엘리엇 수석 부사장을 포함해 일부 피해자를 알고 있다고 말하며 눈물을 참기도 했는데요. 특히 엘리엇 수석 부사장에 대해 자신의 정말 좋은 친구였다며 내가 주지사가 될 수 있게 도와줬을 뿐 아니라 좋은 아버지가 되는 방법에 관해서도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총격이 발생하기 얼마 전에도 큰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맞습니다. 바로 지난달 27일 남부 테네시주 내슈빌의 기독교 세리박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총격으로 9살 난 학생 3명과 교직원 3명 등 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약 2주 만에 또 총기 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총격 사건에 얘기를 했네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성명을 내고 공화당이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죽어야 하냐며 강력한 총기 규제를 위해 공화당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총기의 안전한 보관과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조사를 강화하고 총기 제조업체의 책임 면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2023년 4월 초순을 지나고 있는데 올 들어 이 총기 난사 사건 소식을 이 시간 통해서 여러 차례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비영리 연구단체 총기폭력 알카이브 GVA는 올해 들어 최소한 146건의 매스슈팅, 즉 대규모 총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단체는 총격범을 제외한 사상자가 4명 이상 나오는 경우를 대규모 총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GVA에 따르면 올해 수치는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혁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1860년대 들어 미국 정당 체제는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체제로 굳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 기간 공화당이 우위를 유지하거나 반대로 민주당이 우위에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양당 체제의 근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민주공화 양당 체제 변화 마지막 순서로 미국 양당 체제 촉진 원인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양당 체제가 가장 잘 형성되고 발전한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양당 체제가 발달하고 지속되는 이유로는 가장 먼저 선거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Americans voting on the direction the country will take for the next 2 years.
미국에서 연방의회와 주의회 의원을 뽑는 방식은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입니다. 즉,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는 한 사람만 뽑히는 것입니다. 이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정당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양대 정당에 유리하지만 소수 정당에는 매우 불리합니다. 특히 유권자들은 자기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국 당선 가능성이 높은 민주공화 두당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소수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아주 힘듭니다.
The United States is experiencing a split-screen reality since the November 3rd presidential election.
다음 의회 선거처럼 이긴 사람이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미국 대통령 선출 제도도 양당 체제에 매우 유리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주 안에서 치러진 일반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주 선거인단을 지역 투표에서 이긴 후보가 모두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방식 아래 대선에서 이기려면 전체 대통령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을 얻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충분한 수의 주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런 체제 아래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전국적 규모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양대 정당 뿐입니다. 미국 양당 체제의 두 축인 공화당과 민주당은 특정 이념을 내세우거나 특정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른바 이념 정당이나 계급 정당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제3당이 종종 유권자들 지지를 받는 정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과격한 것이 아니면 양당이나 아니면 어느 한 당이 융통성을 가지고 이를 정강 정책에 반영합니다. 기존 두 당이 보여주지 못한 정책을 내세우는 제3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기존 체제를 위협하기 전에 양대 정당이 이를 포용함으로써 제3당이 발전하는 것을 막았던 겁니다. 그 밖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자신들의 유리한 선거 규칙을 만들어낸 것, 두 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강한 일체감, 그리고 기존 선거 자금 제도 등이 미국에서 양당 체제가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민주공화 양당 체제의 변화 마지막 시간으로 미국 양당 체제의 촉진 원인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30년대 중반에 이르자 미국은 역사상 최악의 경제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활기 넘치고 희망을 마주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차별화된 정책을 꾸준히 시도하는 가운데 미국인들은 기존 정치나 경제적 전통을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자본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공산주의 사상, 이 두 반대되는 사상들 사이를 오가며 균형을 잡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부가 금융과 운송, 농업, 석유 생산과 같은 이 중요한 분야를 통제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일부 미국 사람들은 전통적인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정부 개입이나 사회주의와 혼합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고 심지어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공화당 출신 오그든 밀스 전 재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국가를 가질 수도 있고 사회주의 국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체제가 반은 자유주의, 반은 사회주의일 수는 없습니다. 통치하는 것과 통치받는 것 사이, 또 절대적 지배와 자유 사이에 타협이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많은 좌파와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혼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보수주의자들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한 좌익 출판물은 국가는 자본주의의 슬픔을 비극으로 안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더는 실질적인 중도의 길은 없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과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새 행정부는 이런 논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행정부는 극우와 극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정부와 경제, 민주주의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경제 대공황 해결을 위해 새로운 해결책을 시도하는 루즈벨트 대통령과 민주당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1934년 선거에서 민주당은 연방의회 다수 의석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승리 중 하나라는 역사를 쓰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미국인의 압도적인 지지가 그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런 만큼 자신의 행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연방대법원과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1936년 당시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대부분이 보수 성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정책인 뉴딜 정책의 많은 부분을 불법으로 간주했습니다. 보수적인 대법관들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인과 노동조합 등을 돕기 위한 정책의 미래를 결정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체제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연방 사법제도 개편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몇 명 더 늘릴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해줄 대법관들이 대법원 다수를 차지하길 바랬습니다. 이 시기 미국인 대부분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좋아하고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깨뜨릴까 봐 두려워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 결정에 반대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에 동의했지만 이와 함께 대법관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결할 권리 역시 인정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 정원을 늘리려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계획은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법원 개편 노력이 실패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가 더 악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35년과 36년에 많은 미국인은 경제 대공황을 극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꾸준히 경제가 발전하고 있었고 일부 은행가는 심지어 경제가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다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가들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에 통화 공급 확대를 통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는 유통 중인 통화량을 제한하는 조처에 나섰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고 근로소득에 새로운 사회보장세를 도입했습니다. 정부가 취한 대책의 모든 효과는 정부와 기업, 민간인이 지출하는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 미국 경제는 다시 한번 불황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고 루스벨트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자 남부지역 보수적인 민주당 당원들은 공개적으로 루스벨트 대통령의 지도력에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예상 못했다, 상상도 못했다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상 못했다, I have never guessed.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John,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No, I've never guessed you were the adventurous type. I would have never imagined.
Really? I love trying new things. What about you? Have you ever traveled to Korea?
No, I've never guessed I would have the opportunity to travel abroad, but it's on my bucket list.
You should definitely make it happen someday. How about trying a new cuisine? Have you ever eaten kimchi?
No, I've never guessed I would try kimchi, but I'm willing to give it a try.
Great, let's go to that new Korean place after work.
Sounds good to me. I never guessed I would be trying new things with you, but I'm excited to give it a shot.
예상 못했습니다.
I have never guessed.
절대 맞추지 못했을 거예요.
I would never have guessed.
제가 몸을 줄에 묶은 뒤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야외 활동, 번지 점프를 해본 적 있는지 존에게 물었습니다.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I've never guessed you were the adventurous type.
나는 당신이 모험적인 타입의 사람인 줄 예상 못했어요. 예상 못하다.
I have never guessed. I would never have guessed you were the adventurous type.
나는 당신이 모험적인 타입의 사람인 걸 맞추지 못했을 겁니다.
I've never guessed I would have the opportunity to travel abroad.
나는 내가 다른 나라를 여행할 기회가 있을 줄 예상치 못했어요.
I've never guessed I would try kimchi.
나는 내가 김치를 먹어볼 줄 예상 못했어요.
I've never guessed I would be trying new things with you.
나는 내가 새로운 것을 당신과 함께 해볼지 예상 못했어요. 예상 못했습니다.
I have never guessed.
대화를 통해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heard you got a promotion at work. Congratulations.
Thank you. I never imagined that I would be promoted so quickly.
You've been working really hard, and your dedication paid off.
And they doubled my salary. This is beyond my wildest dreams.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I never imagined.
이것은 상상 이상이에요.
This is beyond my wildest dreams.
상상하다라는 표현, picture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Have you ever pictured yourself a millionaire?
당신이 백만장자가 되는 상상을 해본 적 있나요?
Have you ever imagined that you could be a millionaire?
Picture, imagine, 두 가지 모두 상상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대 이상이다, 이런 말도 한 가지 배워보죠.
It's better than I expected.
기대 이상입니다. 자, 그럼 끝으로 예상 못했어요.
I have never guessed.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No, I've never guessed you were the adventurous type. I would never have imagined.
Really? I love trying new things. What about you? Have you ever traveled to Korea?
No, I've never guessed I would have the opportunity to travel abroad, but it's on my bucket list.
You should definitely make it happen someday. How about trying a new cuisine? Have you ever eaten kimchi?
No, I've never guessed I would try kimchi. But I'm willing to give it a try.
Great. Let's go to that new Korean place after work.
Sounds good to me. I've never guessed I would be trying new things with you, but I'm excited to give it a shot.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예상 못했어요.
I have never guessed.
이것은 상상 이상입니다.
This is beyond my wildest dreams.
예상과 상상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
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